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논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성경은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제가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 첫 번째. 첫 번째 논리는 뭔가 하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는 뭔가 하면은요. 이것은 그 첫 번째 논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을 쫓게 되면은 결국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것이 두 번째 논리. 그리고 세 번째 논리는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요. 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키가 크고 그럴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열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한 이 두 사람은 결국 생명과 평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이 돌에 침을 당해가지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은 정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영성적이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 일곱을 택해가지고 집사가 된 사람들,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그 6장에 보면은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으면서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했다면은 정말 스데반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정말 이를 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그렇게 억울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과부들을 잘 봉양하고 정말 그 교회에 있는 논쟁들을 다 중재하고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던 이 스데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다른 형도 아니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형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의 시선이, 생각이 하늘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와 같았더라? 성경은 뭐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정말 이를 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할 스데반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보는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참 그 이 성경의 그 사형 방법이 어쩌면은 십자가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돌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만한 돌을 들고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정말 죽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냐하면은 스데반의 생각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얼굴. 그 얼굴이라는 말이 두 개의 합성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얼굴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을, 꼴이었어요. 예, 그랬대요. 을, 꼴. 예, 을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의 을, 뭐 민족의 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을이라는 것은 정신, 생각, 그런 것이 을이죠. 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모양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얼굴이 된 것이죠. 참 우리 한국말이 너무너무 잘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수도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수도원을 갔더니 수도사가 반겨주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요청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업에 실패한 이 사람이. 야, 이거 나는 지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고, 이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필요한 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것 없이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수도사가 한 말이 생각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하늘로 향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역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는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엔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도 명예를 펼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살 만큼 살고 좀 사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사는 데는 이만큼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뭔가 하면 이것이 없어도 내 눈이 내 생각이 하늘로 향하니까요. 이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재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성령께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등식이라는 부호 있죠? 등식 부호. 생각하고 몸을 이렇게 둔다면은 등식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은요, 열린 부분이 생각이, 이 뾰족한 부분이 몸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진짜 이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스데반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몸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누가 컨트롤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마귀, 이 성령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교회는 마음대로 가라.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마귀는 뭘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포장하면은요 시대의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흐르니까, 시대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니까, 시대의 조류가 이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요즘은 귀찮아하는 것 중에 최고로 귀찮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대요. 아, 생각하기 싫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생각하기 싫다고. 여러분, 이 시대를 미디어 시대라 그래요. 그렇죠? 매스 미디어 시대. 이 미디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뭔가 하면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대, IT 산업 시대, 영상 매체, 여러분들이 TV를 한번 딱 봐보세요. 농구를 좋아하시든지 축구를 좋아하시든지 뭐 골프를 좋아하시든지 하여튼 그 스포츠 영상이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영화든지 한번 여러분 딱 보세요.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영상에 있는 그 생각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TV를 무슨 상자라 그래요? 바보 상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멍청해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 TV에서 생각을 다 해주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불의의 병거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가 정말 악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왜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야, 이건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에 부담이 없으면 행동이 대담해진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면은 행동이 대담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16 혁명 일어났을 때, 제가 지금 뭐 이 누구 대통령 후보를 제가 겨냥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예로 들어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군사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적이 침입을 하면은 그 외세를 막는 정말 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런데 이 군사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총을 향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총을 향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총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담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부에서 내려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행동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사태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광주 사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수단, 정말 그렇죠. 최전방에 나가서 이 외세를 막아야 할 그 공수단들이 그곳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 개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치고 그 대금으로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총을 난사하고 직접 사람을 쏘아서 죽이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대담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군인인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사람 그 직분을 가진 군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담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 학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독일 병들이 독일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잔혹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죽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독재자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아서 할 때는 그만큼 행동이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했는 행동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환경이 돼봐. 당신도 그런 여건이 돼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여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그 앞에서 설명을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각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성령과 함께 결정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 그 결정을 잘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리 4, 마지막.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논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결과가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논리를 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요, 바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양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빠 그리고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의 그 예언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 때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가 올 때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지금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과거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그 아픈 기억들 여러분들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 참작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늦게 재림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 모태 교인으로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신 분들은 참 부러워요, 제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 참 과거에 대한 그 아픈 기억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당시에는 어쩌면 조금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요 과거의 그 죄악들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죄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은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재하여 주십시오. 저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의 생각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과거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좀 준비해봤어요. 예화. 제가 예화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코리안 리그 맞아요? 그 야구 삼성하고 SK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 코리안 리그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여러분들이 스포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특별히 한국 스포츠에는. 근데 삼성이 2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제 4승을 먼저 이겨야 코리안 리그에 이제 우승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보니까 어디하고요? 디트로이트하고 2-0으로 또 이겼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요. 야구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 그게 8-7로 이기는 것이 제일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스코어래요. 그래서 그 스코어를 케네디 스코어라 그래요. 케네디 스코어. 그 말이 왜 나오는가 하니까 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 TV 정책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그 이 사회자가 케네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구 경기 스코어가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재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정책 토론을 하는데도 그런 질문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망설이지 않고 이 케네디가 8-7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8-7이 제일 재밌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드리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 9회 초까지 7-0으로 지고 있었어요. 9회 초까지 7-0으로. 7-0으로 졌으니까 그 진 팀이 얼마나 자책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이 9회 초까지 끌어온 그 경기에 대한 아픔과 후회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9회 말이 딱 되었는데 7-0으로 지고 있던 이 팀이 안타도 치고 홈런도 날리고 그래서 8-7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지금까지 저오고 실수하고 자책하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정말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했던 그 9회 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기적을 이루기 위한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악과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모든 실패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9회 초까지. 근데 마지막 9회 말 지금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은 지금까지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인생들이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의 승리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구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2년 그 월드컵 때 그때 밤잠 안 자고 여러분들 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TV 앞에서 그냥 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실라 그래요. 얼마나 팔딱거리고 뛰었는지요. 모이기만 하면은 저는 그때 그 앤드루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집에 이렇게 뭐 10명, 15명 이렇게 모이면은요. 한 골을 넣으면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도 어깨동무에서 뛰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목이 안 씻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경기 중에 제일 제가 좋아했던 경기가 뭐였는가 하니까 이탈리아전이. 이탈리아전에서 0-0으로 팽팽하게 가다가 황금 같은 페널티 킥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페널티 킥을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 킥 에리아에 공을 딱 놓고 딱 달려와서 찼는데 그게 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도 말죠. 야 저놈 내보내라고 막 우리는 TV 보고 막 소리쳤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수냐고. 페널티킥도 하나 못 넣느냐고. 99% 뭐 90 몇 프로예요. 그렇게 골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선수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도 TV를 향해서 얼마나 잘못하면 TV를 진짜 뭐 깨트려버릴 그런 기세였어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불행은 또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고 이탈리아 선수가 그러자마자 바로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1대0으로 경기 끝나기 2분 전까지 1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안정환 선수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요, 설기환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2분 남겨놓고. 그래서 연장전을 갔는데요.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안정환 선수를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골을 딱 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정환 최고다. 우리는 서서 안정환을 찬양했어요. 어깨동무를 하고 춤추면서. 안정환, 너 같은 선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과거의 모든 실패, 아픔, 그런 것들은 내가 오늘 승리하게 되면은 기적을 이루는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 있는 그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과거의 모든 아픔까지 다 영광으로 바뀌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스토리를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for all 영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 과거의 모든 실망, 과거의 모든 좌절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